창세기 25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2주 전에 창세기 25장을 개괄적으로 이미 다 훑어봤습니다. 개괄적으로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장자권의 소중함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가계로 흐르는 장자권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했음에도 에서는 그 장자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야곱에게 넙죽 넘겨버리고 만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다라고 질책을 하죠. 그 망령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베벨로스는 문지방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문지방 짓밟듯 밟아버렸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만일에 야곱이 배가 고파 죽겠다는 에서에게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잡아온 곰이나 사슴을 한 마리 달라고 했다면 에서가 바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루 한 마리 하고 바꾸자 그랬으면 에서가 바꿨겠습니까? 팥죽하고? 아니면 야곱이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형이 갖고 있는 활과 칼과 화살을 나에게 주어라고 이야기했다면 에서가 넙죽 주었을까요? 아마 유약한 동생 야곱을 흠심 패버리고 그냥 팥죽을 뺏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은 왜 그렇게 쉽게 줘버렸을까요? 그것은 그 장자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주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항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하라고 미혹하는 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마귀의 미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감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경솔한 에서의 서행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성도가 된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음과 소망이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의 방패 무기로 이렇게 표현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거고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게 성도의 유일한 힘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음이라는 것이 전제된 단어예요. 믿음과 소망은 보이지 않음이 전제된 단어란 말입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죠? 예,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전제된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믿음은 지금 감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체감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고 만져지는 것은 다만 인식을 할 뿐이지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적용하여 쓸 수는 없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편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내용은 뭐겠어요? 무엇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하늘의 회의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안에다가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Union Christ 우리의 죄를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셨으며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보증으로 죄에 대하여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를 품에 품으신 그 주님을 대제사장이니까 그 주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늘의 권세와 영광 상속받게 될 것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에 관한 거예요. 그 믿음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을 실상이요 본체로 받아들이는 소망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격발시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기도 하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우리 눈앞에 완성체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약속이 된 하나님 나라와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등을 확신 속에서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 그래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 그 사실 때문에 그 복음은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된 미래에 어떤 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소망이 없을 수 없고 다가올 세대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근거하지 않고 그 소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을 격발해내고 소망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인 믿음과 소망 둘 다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분명히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소망에 속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오감으로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군대에 간 이등병이 사회에 두고 온 자기 애인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첫 휴가를 기다렸어요. 그에게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다. 첫 휴가 때까지 그에게는 반드시 첫 휴가는 온다. 왜냐하면 군법에 모든 군인은 첫 휴가를 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내 사랑하는 순이를 만나야지 라는 윤순이 집사님 말고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드디어 첫 휴가가 왔어요. 그의 믿음이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매불망 보고 싶어하던 순이를 만났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소망하던 것이 현상으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소망을 성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내가 소망을 이제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매불망 바라던 소망을 성취하는 눈으로 보는 현상으로 보는 그 순간은 내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취된 소망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는 그때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기대하며 고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날까지 우리 눈에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내용이 눈에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내용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 속에서 반드시 살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대면하여 보는 그날에는 믿음과 소망은 거기서 성취가 되니까 사라지고 사랑은 영원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믿음과 소망,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이어라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 하나님께 이 땅에서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때를 쓰고 있어요. 복으로, 기적으로, 기가 막힌 현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무당 잡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언약을 근거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고 있죠?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래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과 소망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확신하며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게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걸 팥죽과 바꿔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지 여기에 와갖고 머리 디밀면서 안수해달라고 해갖고 병낫게 해주세요, 복주세요, 기적 일으켜주세요 이딴 거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팥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믿음과 소망은 보이지 않음을 전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땅의 예배당에서는 지금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었고 그 언약은 장자권을 타고 상속이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언약하셨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식이라고 생기면 꼭 하나 아니면 둘. 그게 무슨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팥죽에 눈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심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팥죽에 눈을 두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너무 더디게 보였고 심지어 그 언약의 성취의 기미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장자권을 팥죽만도 못한 것으로 여겨서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게 문지방의 뜻이라 그랬죠? 짓밟아 버린 것이 망령되이 행동한 거예요. 그걸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과 소망 그리고 가짜 믿음과 소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것이면 재론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과 소망이 있다고 우기는 이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내어놓는 믿음과 소망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치워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가라지들이 어떻게 달리 반응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아 너희가 진짜라는 것을 너희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라 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때때로 치워보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난이라고도 하고 그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도 하고 기다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과 소망은 눈에 보이는 힘이나 쾌락이나 편안함이 없어졌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이 내어놓은 가짜 믿음과 소망은 그러한 환란이나 고난이 닥치면 금방 사라져요. 주님이 그들을 가시떨기 돌짝밭 길가밭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과 소망을 소유한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는 상관없이 항상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믿음으로 아니까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질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주어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팥죽이나 떡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잘 안 나타나는 것이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힘들이 빠져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참음, 인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으로 갈게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소망이 있는 자들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런 터무니없는 거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냐. 아니란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어둠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근거로 한 소망을 소유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참음과 기다림이에요. 여기서 참음으로라는 어구에 으로라는 전치사 헬라어 디는 무엇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무엇을 방편으로라는 의미의 전치사예요. 어떤 행동이 완성을 기하도록 하는 동인을 지적하는 단어가 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음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하지 않는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에는 반드시 참음이라는 과정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D예요. 다른 곳 한 곳만 더 볼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5장입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참음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소망의 전제, 소망의 방편, 소망에 이르는 도구가 뭐예요? 환난과 인내, 참음, 기다림이란 말입니다. 시편 130편 5절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이들이 그 소망의 끝을 기다리는데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 그래요. 왜? 해가 떠야 자기의 임무가 끝나니까 그게 기다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파수꾼이 밤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보초 서는 동안에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밤이지만 내가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나에게 해 뜰 날이 온다라는 거. 송대관의 해 뜰 날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날이 온다라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뭐예요? 밤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기다림이라니까요. 그 기다림을 통과해야 바로 여러분은 그 새날 해 뜨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음이에요. 그 소망은 항상 환난과 인내를 통과하여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참으며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도피주의나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패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타버릴 세상이니까 막 살아도 돼. 대충이라고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어서 어영부영 살아도 되겠지. 이건 패배주의입니다. 이건 소피스트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음이나 인내, 기다림의 의미는 아주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단어예요. 디도서 2장 13절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성도는 복스러운 소망이 나타남을 기다린다 그러죠. 근데 그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열심히 기다린다, 열심히 고대한다라는 의미예요. 기다림 그리고 참음이라는 건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헬라어의 기다림 참음은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무언가 공격적이며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죠.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며 참는다는 것은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적극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나님이 어차피 부활시킬 건데 자기가 부활에 이르려 한대요. 부활된 몸이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첫 번째 죽음에서는 부활한 존재, 영적으로는 부활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에 이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 달린다 그런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경주자라는 단어, 쫓아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격투기 현장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들, 내가 싸운다, 분투한다.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그건 굉장히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것과 진취적이며 공격적인 어떤 능동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소망의 적극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멍하니 소망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서에 나오죠? 이런 단어들을 쓴 거예요. 소망은 진취적이며 발전적이며 능동적인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지금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소망 사이를 화해시키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는 이 삶과 보이지 않는 소망 속에 있는 그 삶은 지금 결코 화해될 수가 없어요. 이 삶을 그대로 소망의 나라에 가져가서 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중간에 궁창이 사라지고 이게 하나로 연합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비록 그 휘장이 되셔서 궁창을 찢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셨다 할지라도 그게 창세기 둘째 날에 담긴 언약이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와 우리가 연합이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와 지금 이 땅의 현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 열심히 화해시키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현실의 삶과 소망의 삶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죠.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소망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뭐하라고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거룩에 힘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 힘써야 하는 일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참음의 시간 동안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유가 나와요. 왜 택했는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모난 거 쳐내고 지저분한 거 닦아내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왕이 되어 내 배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님에 의해 다듬어지고 지어져 가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동역자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그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자신의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내 밖의 상황을 변하게 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내 밖의 환경과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되는 게 기독교지. 나는 가만히 있고 밖의 것들이 변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높여주는 것 그걸 원하는 걸 기독교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깨져야 돼요. 계속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치시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왜?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미적미적 변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치시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지만 막대기는 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쥐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당황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유일한 목적지는 거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장면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은 12지파 12사도 곱하기 10의 3제곱이라고 그랬어요. 완전수 10의 3제곱. 그건 허다한 무리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건 우상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도 따라가야 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푸른 초장만 달라 그러면 어떠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성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완성시켰죠. 그 하나님이 목표라는 그 자리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이 있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 요한계시록 14장 5절의 이 자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내 백성 분명히 나는 완성해내고 말 것인데 그걸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실 수 있다 말입니다. 근데 그걸 다 없애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거기 가는 건 별로 관심 없으니까 이 땅에서 내 팥죽이나 좀 달래니까 무슨 언약은 얼어 죽을 언약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걸 기독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활에 이르려고 나는 힘써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고 힘쓴다는 건 부활된 몸, 그 온전한 완전히 거룩하게 된 그 몸이 사는 그 삶을 이 땅에서 경주하며 훈련하며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부활에 이르려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권고를 하죠.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제발 변하세요. 모난 게 있다라고 남에게 지적을 받으면 고치세요. 나는 절대 못 고치니까 네가 나에게 맞춰.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온전한 부활의 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당신의 아들로 완성해 내실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과 소망을 견고케 하심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원수들을 동원해서 그 믿음과 소망을 견고케 하심으로 진정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 소망의 나라에 합 당한 자로의 성숙을 도모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강압과 폭력과 억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환경과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눈을 점차 하늘로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하늘로 옮겨지려면 자꾸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은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의 힘이 주는 그런 쾌락과 행복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그렇게 여러분을 안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거든요. 진시황처럼 내가 이 땅에 반을 줄 테니까 불로 쳐 좀 구해와라. 그리로 가게 된다니까요. 이 땅이 너무 좋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자꾸 실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육신에 대해서 자꾸 절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현재는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넉넉히 막 살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직장 열심히 다니세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세요. 부지런하세요. 성도는 절대 게으르다, 불성실하다 잘한다라는 평가 받으시면 안 돼요. 무책임하다라는 평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돈 버세요. 정직하게 열심히 하세요. 성실하게 남보다 잠 덜 자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 직업을 대할 거야.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시려고 했다면 여러분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게 왜 나빠요? 가난한 거 좋아하는 게 바보지. 그건 정신병자예요. 왜 좋아해요 그걸요? 이왕이면 부자 되세요. 그렇지만 정직하게 부자 되시란 말입니다. 성실하세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게 그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현재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야. 일루전이야. 공이야. 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범신론자들, 소피스트들, 플라톤 철학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요. 아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왜 스위스에서 그렇게 시계 산업이 부흥됐는지 아세요? 시계 하면 스위스죠. 지금도.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에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존 칼빈이 살고 있었어요. 종교개혁하고. 그때 존 칼빈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멍하니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아니다. 니들은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야 되는 거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지 않았냐. 열심히 일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해야 돼. 성도의 현재는 그토록 중요한 거야. 멍하니 살지 마라. 그때에 종교개혁자들의 그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스위스 제네바 사람들이 시간을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정확한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시계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사시면 안 돼요. 멍하니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늘 성공하고 승승장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오산이에요. 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거기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은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세요. 거기에 그러한 거룩, 성도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데에 고난이라는 것이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현재는 때론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난으로 채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그 고난은 성도에게 반드시 유익이 돼요. 성도는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조금씩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영광스러운 하늘 소망으로 가슴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를 열심히 사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현재의 고난이 분명히 있다 그러죠.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 그 소망 바라보면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삶의 질곡을 통과하여 점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완성이 될 위의 것으로 자꾸 관심의 초점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위의 것이 뭐예요? 소망.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팥죽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그거 땅의 것 아니야. 위의 것 소망 하나님의 언약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언약을 바라는 언약을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다. 그때 엎드려서 우시란 말입니다. 그때 통곡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달랬는데 왜 안 줬어요? 그걸로 울지만 말고 내게 왜 소망이 없을까? 왜 위의 것을 바라는 간절함이 없을까로 우시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의 흉흉함이나 어두움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 성도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한국에 계신 그 장로님 드디어 회사에 차압 딱지가 다 붙어서 회사가 경매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영희랑 함께 차를 찾으러 가는데 한 시간 동안 귀가 뜨거워질 정도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대요. 수천억을 들었다 놨다 했던 분이 이제 다 날아가고 회사도 경매에 다 넘어갔는데 이제 쫄딱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이 자기에게 얼마나 오롯이 명확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지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달이면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지만 괜찮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바로 문 앞에도 못 나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뭐 어때요? 괜찮아요, 목사님. 오히려 제가 걱정할까 봐 저한테 전화해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시편 112편 6절 보세요. 저가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부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보세요. 그렇게 하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이 세상의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적들의 공격에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위의 것을 열심히 찾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의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재물을 털어서 빈궁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더란 거예요. 그 장로님 아들이 그렇게 부모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을 알고 자기가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벌어놓은 500만 원을 갖고 왔는데 그걸 자기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걸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분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내가 이 원조를 끊게 되면은 이는 그 즉시 굶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먹을 건 아직 남아있으니까 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바라보는 이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의 전화를 받고 그런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세계 여러 곳에서 막 살아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전화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전화 말고. 그렇게 성도의 삶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팥죽만도 못한 이 세상의 힘과 바꿔먹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배를 채우는 데 유용한 세상의 힘을 털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말로만 주둥이로만 하지 말고 손발을 움직여서 사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라, 더럽게 하라 그러고 지 혼자 막 쳐먹으면 그 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불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거는 성도에게는 그 어떤 종류의 염려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염려하셨어요. 이 말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건 사기예요. 이 땅에 배설물 같은 위장된 보물을 쫓느라 진짜 하늘의 보물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아무리 헌금 많이 한다고 해도 하늘에 보물 안 쌓여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왜 하늘에 적금이 안 들어져 있어? 이런 거 가갖고 하나님한테 따지면 안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잘 분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위에 것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의는 사실 같은 거예요. 의로 번역이 된 짜다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된 상태, 그 상태가 의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상호 온전히 수행하는 상태를 의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발산해내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와 의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먹을 것과 입을 것보다 먼저 구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행위나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중에 먹을 것, 입을 것으로 보상해 줄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는데도 그걸로 보상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먹을 것, 입을 것이 조금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워도 그것이 염려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그 소망의 하나님 나라라고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질이나 양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을 쫓아갑니까? 솔로몬의 옷이 얼마나 화려했고 그가 가진 영광이 얼마나 화려했는데요. 못 쫓아가요. 백합화가 그걸 어떻게 쫓아가요? 어떻게 공중의 새가 먹고 마시는 것이 왕궁의 수라상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 자주 엘리야가 까마귀로 물어다 준 고기 이야기하는데 까마귀 입이 얼마나 커요. 그걸로 무슨 양념갈비를 갖다 줬겠어요? 삼겹살을 갖다 줬겠어요? 그것도 까마귀가 쪼아서.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의미에서 영광인 것이지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진짜 화려하고 많고 풍부하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솔로몬의 옷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냥 백합화 같은 초라한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과정에서 내가 입고 있는 거라면 그게 영광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새나 풀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은 달라요. 새는 먹고 싸고 날아다니는 게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향하신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며 사는 것. 꽃은 아름답게 피어서 한들한들 우리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꽃에게 향하신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 순종으로 받아 발산해내면서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풍요와 복락과 안식을 누리는 게 영광이에요.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들풀의 꽃이나 새처럼 먹는 거 입을 것으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분의 영광을 발산해내는 자로 치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염려하지 말아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들 조금이라도 염려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자로 간주해서 벌 줄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이 땅에 보이는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염려 마. 내가 함께 가고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이런 사랑의 권고인 거예요. 네, 염려하면 죽일 거야.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부자는 부자의 자리에서, 높은 벼슬 한 사람은 그 높은 벼슬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리에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자리에서, 건강을 잃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자리에서,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잘 누리고 여기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야지. 그거예요. 자족이라는 건 상태에 관한 단어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한다라는 건 내가 이 상태에 만족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화해된 관계이므로 내가 자족한다는 것이지 감옥에 있는 놈이 자족하는 게 그 미친놈이지 그게 무슨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내가 자족한다 그랬어요. 그건 상태에 대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족한다라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괜찮아요가 자족이에요. 그게 풍요에도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너무 힘이 들고 고단하기만 한 길은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며 우리의 몸에 구속의 날을 기다려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러나 거기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즐거움이 있대요. 즐거움으로 기다린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곳에서 항상 기뻐해, 기뻐해, 기뻐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탄식과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는 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는 참 힘들어요. 탄식해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여기서 살긴 하겠지만 하나님 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네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탄식, 이 탄식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나에게 소망의 나라가 올 거다라는 것이 퍼뜩 떠오를 때 그때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가 모일 때 또 우리 성도가 교제할 때 함께 모여서 자꾸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확고히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힘을 축적하여 행복에 이르고 인기를 얻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 했던 과거의 야망은 다 내려놓으세요. 하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몸의 온전한 구속과 부활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의 팥죽과 냉큼 바꿔먹는 그런 불경하고 경솔한 일에서 여러분은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아니 오늘 가다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땅을 막살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위해 당신이 나에게 이 소망을 주었으므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 이 목숨, 육신의 목숨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사랑 고백이거든요. 그거는요. 그건 내가 이 땅은 대충 살고 거기 가서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할게요 이런 의미의 이야기면 안 돼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정말 목숨이라도 줄 수 있어. 난 당신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죽을 거야 라는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왼수가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게 안 살고 그냥 관심도 없고 무책임하고 맨날 심부름이나 시키고 이래요. 그럼 그 사랑 고백이 온전한 사랑 고백 맞아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은 내가 이러지만 당신이 진짜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죽어줄게.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도록 놔둬.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건 나쁜 놈이에요. 정말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당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그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부활 소망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언젠가 나중에 나에게는 그 삶이 오겠지? 천만의 말씀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변화예요.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고 내 주위의 사람이나 내 주위의 환경이 변하여 내가 유익을 보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요, 기도할 때 분필을 하나 가지고 가라. 그래서 당신의 기도의 처소에서 당신 주위로 작은 원을 그려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나님, 이 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쁜 뜻 안에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변화는 일어난다. 거기에서 세상은 바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도 원은 다 그리죠? 그리는데 하나님, 이 원 밖에 있는 것들이 빨리 변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성도는 그거 아니에요. 성도는 내가 변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고 내가 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내가 변해서 내가 처한 사건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팥죽 같은 세상의 힘과 그 언약을 바꿔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서의 삶을 살고 계세요? 야곱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